3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만들어 먹는 그 천국장 말고 천국,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천국의 특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걸 잘 보게 되면은, 천국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천국의 특징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흔히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되어질,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도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개념보다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이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그 어딘가로 올라가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은 영의 세계여서 아마 이 우주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완전한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체가 천국으로 가셨죠. 그 부활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었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 생선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부활체를 가지고 다 하셨죠.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라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참 특별한 몸이었죠. 문을 다 닫고 있었지만 벽을 통과해서 올 수 있는 영이라고만 판단되어지는 몸이었지만 만질 수도 있었고 신비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밭은 38절에 보게 되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들으는 아마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 옥토밭에 뿌리기를 원해서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튀어나간 씨앗들이 있었죠. 길가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또 가시밭길이 있었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결국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주인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렸겠습니까? 모두가 다 결실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렸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서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서 3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기대하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그렇게 맺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뿌리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씨앗을 뿌리지만요, 말씀에 씨앗을 뿌리지만은 다 옥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옥토가 되어져서 그 열매를 다 맺히는 변화가 되어져가는 성도를 보는 것이 사실 목사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죠. 이거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성도가 약간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그 보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기뻐요. 근데 말씀을 듣고요, 그들은 그 즉시로 튕겨내버리는 분도 눈에 가끔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죠. 속이 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길가밭과 같아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조금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원래대로 또 돌아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결실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성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비록 뿌리는 자가 좀 부족해도 이 마음의 밭이 잘 기경이 되어져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조금씩 조금씩 맺어가죠.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목사로서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것은 참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쏟아부어도 항아리가 밑에 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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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항아리가 밑에 딱 완전해 있으면, 깨어져 있지 않으면요,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는 자의 잘못입니까? 예, 크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잘못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별 진전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 잘못입니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나도 모르게 결실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열매는 이 가지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떠나버리면요 열매를 전혀 못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럼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것까지만 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절제의 열매들을요, 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은 저절로 그 열매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그렇게 인격의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밭에는 알곡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그곳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물어볼 때 주인이 가만히 두어라 그러죠. 3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둘 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이 둘 다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가라지는요 계속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라지가 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얘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시골에서 여러분 이제 그 피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피가 아니고 가라지를 말합니다. 벼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그 전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저와 같이 촌 아이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도 그 가라지는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얘들이 어디에 자라냐 하면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벼의 뿌리에 섞여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자체 잘못해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들어가서 뽑잖아요. 그럼 뭐까지 같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 벼 땅까지 같이 뽑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뽑을 때는요 벼는 딱 누르고 그것만 딱 잡고 빼어야 이게 빠집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서 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딱 보입니다. 그게 저처럼 전문가 눈에는 그게 보여요. 가라지가 이게 가라지구나. 그 뽑으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볕다는 뿌리를 눌러줘야 되고 잡고 누르면서 뽑아야 돼요. 그래야 볕단이 같이 안 뽑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정리를 하시냐 하면은 나중에 뱃단을 다 거두어 드릴 그때에 다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뱃단을 이렇게 낫을 가지고 벨 때 보게 되면요. 걔네들을 그 다른 열매를 맺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열매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구분이 사실 잘 안 가죠. 2단이요. 구분이 안 갑니다. 이단이 이단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을 해보면 약간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 다른 것들. 그거를 조금만 캐치를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분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혹의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막 인도를 해간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있고 또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자꾸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마음을 두어야 되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심각성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런 집회라든지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약간 분별을 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자꾸만 품에 품고 사십시오. 주무실 때는 이거 베고 주무셔도 됩니다. 베개 대신에 그 불경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딱 베고 주무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 딱 해가지고 펼쳐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 그 정도로 가까이 두시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간 등한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지는 곳에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바로 지금 미혹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때요. 정말로 기가 차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방언도 일어나야 되고 그 속에서 치료도 일어나야 되고 그 속에서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경을 자꾸 의도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계를 좀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요, 무서운 겁니다. 사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신사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될 그들을 통해서 금가루가 나오고 금이빨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제해야 됩니다. 목사님 병이 난 천만의 말씀 병이 나와도요 그래도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안 돼요. 오늘도 제가 한 성도와 다른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기에 푹 빠져있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깜짝 놀라요. 왜 그곳에서도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막 본인도 쓰러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뒤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자꾸 하고 싶었어요. 그거 자꾸 하고 싶었어요. 뭘 자꾸 하고 싶었습니까? 그 막 손도 대지 않았는데 쓰러지는 거, 그거 자꾸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희한테 예언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예언도 하고 싶고, 말씀은요, 자꾸만 뒤로 쳐져가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요,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고, 찬양도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저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그것은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꾸 자라날 겁니다. 자꾸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나면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할 수 있을 그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장 작은 씨인 이 겨자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많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겨자씨를 여러분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요, 바로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만약에 예수님이 큰 것부터 시작을 하셨더라면요, 아마 우리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동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씨에서부터,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커져갈 겁니다. 자,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달려가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겁니다.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겨자씨로만 남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로만 남아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죠. 천국에는요, 큰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땅의 평가와 천국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출세하고 부자, 명예,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우러러 보죠. 큰 자라고.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가 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될 수 없지만은 천국에서만큼은요,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욕심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부모님을 늘 필요로 하죠. 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빠, 엄마에게 있는 것,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막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즉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빠,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 이곳에 강우량이 평년에 10%밖에 안 왔대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가뭄을 잘 모르고, 가뭄을 잘 모르고 날마다 샤워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날마다 샤워 안 합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날마다 씻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지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평년에 비해서 이 비가 10%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 서울은요 평년에 비해서 6.8%밖에 안 왔대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적게 온 겁니까? 이거는요 빨리 각성하고 깨어나야 될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너희들은 못 사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요 빨리 깨달으라고 하시는, 깨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이런 역사라고 봐요. 아멘이십니까?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년보다도 10%밖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기온이, 우리나라 기온이 104년 만에 최고 온도로, 평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최고 온도로 올라갔습니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기온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거 보면서 빨리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족을 놀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물 마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똑같습니다. 천기는 분별을 하면서도 시대는 분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말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분별 안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안 분별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고 그랬으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보셔야 되는데 다 귀를 닫고 있습니다. 눈을 닫고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작지만은 꿈은 크게 가지셔야 돼요.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씨로 남아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백조처럼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오리 속에서 오리오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별 사람이 아니었죠. 야고보와 안드레도 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업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계자씨와 같은 작은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어부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을 심판할 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요, 큰 자라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가진 적도 없고 엄청난 부를 모으지도 못했고 출세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자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어졌죠.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겨자씨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겨자씨로만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고 크게 자라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써서 외면하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스펄전 목사님, 설교자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목사님이요, 부인과 함께 두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병간호를 늘 했죠. 사람들이요, 그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만 먼저 누워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식을 하면서 이 위대한 설교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참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로 자라나면서 큰 나무로 자라나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나는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겸손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 때로는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핀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복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는 게 뭡니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큰 나무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고요, 그곳에 대해서. 그래서 꿋꿋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측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충격이 오고 이 사람이 흔들고 저 사람이 흔들고 화를 돋구고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큰 나무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품습니다. 이 새도 나라고 저 새도 나라고 각종 새들, 다양한 새들이 날아오지만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해도 품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해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이런 사람도 품어주고 저런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겨자씨가 이만큼 자라난 거죠. 믿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죽음이 그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선왕조 세종왕 때요, 병조판서를 지냈던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소문이 난 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이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먹어야 되겠고 쉬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인을 찾아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돈이 없으니까 좀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주인이 방이 없으니까 이 마당에서 자려면 자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음식을 좀 얻어먹고 그 처마에 이렇게 앉아서 그 피곤한 몸을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그 집 아들 꼬마 녀석이 손에 까만 구슬 하나를 들고 나와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떨어졌는데 장독대 사이로 들어갔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고 이 아이는 그만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근데 그때 거위 한 마리가 와서 그걸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집에는 난리가 났죠. 그게 바로 흑진주였는데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흑진주였는데 이 아이가 놀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찾지를 못하니까 주인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찾고 찾다가 없으니까 누구를 쳐다보냐 하면 그 윤회라고 하는 청년을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청년이 훔쳤다. 어딘가에 감춰두었다 해가지고 그 밤에 그 윤회라는 젊은이를요 기둥에다가 묶어둡니다. 내일 날이 새면은 관가로 끌고 가려고 묶어두었죠. 그때 이 윤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거위도 내 옆에 좀 묶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주인이요. 거위를 이 윤회 옆에 같이 묶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제 관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풀어주는데, 푸는데 이 윤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위가 싼 똥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 똥을 뒤적여 보니까 그 똥 속에 그 흑진주가 나온 겁니다. 아,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윤회가 사실 어제 이 거위가 그 흑진주를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에서 이야기를 하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회가 만약에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당신이 아마 그 거위를 죽였을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러면은 내가 일시 이 수모를 좀 참으면은 그러면은 거위도 살릴 수 있고 진주알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거위 한 마리를 위해 주는 그 마음, 그 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품어줄 수 있고 얼마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죠.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교자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훌륭한 성령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나가는 교자 씨가 많이 자라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